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며 하르키우 인근 4개 마을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격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태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승리로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크리우 장악에 실패한 뒤 최근 목표의 초점을 동부 산업지대의 신장부인 돈바스에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측면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향후 전쟁 역학상 중요한 돈바스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 우리의 승리는 다른 나머지 우리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쿨레바 장군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주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영토 회복 목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쟁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보다 돈바스 지역에서 더 나아가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쿨레바 장군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크고 잘 무장된 러시아군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 DNA가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동부지대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야망과 러시아의 현존 재래식 군사 역량 사이에 불일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물가 오름세와 식량난, 에너지 가격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보다 극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인식할 때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이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예산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의됩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해를 차단하고 있어 해당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현재 매우 큰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다른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산 수출품에 의존해왔던 여러 나라들이 부족분이 충당할 수 있도록 구호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이 문제는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미국이 함께 이 전쟁을 규탄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생각이 같은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강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테드로스 아드나눔 게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당국에 이같이 알리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움직임과 미래에 예상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와 같은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중국의 방역정책은 절실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지도력의 정당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오늘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무장차량과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 최근 친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연료와 식료품 등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지난 9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국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9일 저녁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방화 등 행위가 지속되자 폭력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부 집회 과정에서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금지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과감한 경제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20대 한국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빠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는 12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어제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과감한 경제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책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여기되 비핵화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 기본 방향을 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올 들어 벌써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이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핵 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취임 일성이 예상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새 정부가 대북 강경파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대북 정책을 펴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북한의 도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도발 드라이브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정세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당분간 높은 강도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만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식의 정책 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계획 같은 단어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발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북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중심적 접근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한 선비핵화 후 대북지원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북한의 안보상의 고려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을 위해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세운 한국 측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통제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 기간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7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계속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비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신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미종속과 반북대결 노선의 강행을 표방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예상보다 유화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도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행동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윤 당선인 취임사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흐름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스스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 명분은 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취임을 했고 곧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고 회담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기들의 선택지를 아마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 제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긴장 조성의 상당 부분 책임은 북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나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 공세가 두드러지고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나 명분 싸움 측면에서 최고위급 대화 제안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두 나라 공동 목표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Let me start by saying that we do congratulate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The United States ROK Alliance, rooted in the close friendship of our people, it's the linchpin for.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and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program.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전임 한국 정부는 물론 새로운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앞으로 유선과 대면으로 가질 기회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국정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ut a specific time frame on it, but we've been warning for some time. We've been making public our concern that the DPRK could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We've seen three.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얼마 전부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우리는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목격했고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핵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보터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며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한국 언론에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핵실험에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VOA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들에 대응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북공조 외에도 여러 국제 현안들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급망 등의 핵심적인 국제 도전들에 대응해 협력을 심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한 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는지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담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비핵화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윤 대통령의 제안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예상했습니다.
The benefits are left very ambiguous and the requirements are quite explicit.
윤 대통령이 말한 비핵화 과정의 끝에 어떤 담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북한에 먼저 혜택을 안기는 대북 포용 정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조건에 맞춘 상응 조치를 취하는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맨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향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게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매우 현명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화해를 제의하고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런 제안에 거절한다면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북한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손길을 내밀어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 가운데 하나가 대화와 협력, 문제 해결이라며 이는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9일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가 쿼드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2018년 7월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스 전 대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Well, I believe that based on what I've seen and heard in the press, the president-elect Yoon will work hard, to improve U.S.-South Korean rel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더욱 새롭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그가 꾸린 내각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참모들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도쿄에 파견하기도 했죠. 이런 점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중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아주 잘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But I hope for three outcomes. One is to reaffirm the primacy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세 가지 결과를 기대합니다. 먼저 미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두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다짐도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안정에 중요합니다.
한국 일각에선 미국이 유사시에 자국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believe that the U.S. really would help South Korea with our nuclear.
저는 미국이 우리의 핵 억지력으로 한국을 도울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측이 미국의 핵 억지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겠죠. 하지만 미국의 임무는 한국이 우리의 핵 억지력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 문제이며 이런 신뢰는 두 정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말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과 같은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전 대사님은 이번에 미한일 3국 정상회동을 통해 쿼드 확대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Quad is an informal grouping of like-minded democracies who see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a common lens.
쿼드는 공동의 시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보는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4개 회원국은 역내 기회와 위협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죠. 중요한 것은 쿼드에는 문지기가 없다는 겁니다. 즉, 쿼드 회원국이 다른 나라에 가입을 요청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나라가 그런 의사를 기존 회원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쿼드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보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애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의사를 밝히고 확대 문제가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쿼드 자체가 아직 새로운 그룹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선 과거와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But yes, for sure. Now on the THAAD issue, that wasn't Washington's decision.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만의 결정도 아니었고 한국만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매우 긴밀히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사드 포드의 원활한 공급과 운영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달라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드 포드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파트너로서 중국의 본질을 매우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15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무력 시위를 고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Threat from North Korea is a very real threat.
북한은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놀라선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바람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한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한대사 재임 시절 함께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달리하기를 가장 바랐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But I do wish that they had approached the North Korean issue differently.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르게 접근하길 바랬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북한을 자신들의 적으로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평양도 서울을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중국이 한국의 제1교육국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자 친구이며 모든 상황에서 한국과 함께한다는 점을 더욱 충분히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자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동맹관계를 맞바꾸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의 고별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I have no farewell message to give them. I mean,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글쎄요, 제가 따로 전할 고별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는 이야기 정도 하고 싶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공백이 16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습니다. 후임자인 필립 골드버그 대사에게 선임자로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Yeah. So I'll just note that it was 16 months before I got there also.
먼저 저의 전임자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이후 제가 부임하기까지도 약 16개월이 걸렸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죠. 서둘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백악관과 인준 절차를 서두르지 않은 의회 등 미국 측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대사로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외교에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사직을 지내면서 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제대로 거래했다는 말로 저의 기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사 재임 시절 한국 음식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후임자인 골드버그 대사에게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세 가지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Okay. Yeah, three things. So the first thing is food, of course, right? And my favorite foods were japchae.
역시 첫 번째는 한국 음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잡채와 비빔밥인데요. 특히 고추장 들어가는 음식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고추장 소스로 만든 햄버거를 아주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술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막걸리와 숙성된 소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 야구 경기도 즐길 것을 권합니다. 한 팀을 선택하고 경기장에 가서 직접 응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주제국의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대사의 주요 임무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골드버그 대사가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새로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만간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엘리트 탈북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전임 정부처럼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화를 부궐하고 자유를 제한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런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뒤 처음으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행사 뒤 BOA에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반인권적 차별 속 강제 동원, 지도자와 악수하려면 알코올로 손까지 닦아야 하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1호 행사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정말 그야말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님이 쭉 가시면서 이렇게 다 그 손으로 다 이렇게 그 악수를 하시면서 쭉 180m에 달하는 그 고리를 쭉 걸어서 근데 그 와중에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 아주
류 전 대사 대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핵심으로 강조한 건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울림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인권, 포용, 연대 뭐 이런 말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마주쳐서 상대해야 될 진정한 상대는 김정은이 그 개인이 아니라 바로 2,500만 북한 주민이거든요. 사실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설사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목하에 김정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그 외피를 쓰고 북한 주민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16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 취임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는 1호 행사는 지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전날까지 비워야 하지만 이날 국회의사당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국회 회관에서 모든 보좌진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그대로 하다가 행사가 진행되기 10분 내지 20분 전에 다 내려와서 이렇게 행사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하나는 초청장만 있으면 자기가 앉는 단상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식.
아울러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 외에도 탈북민 이은영 씨가 윤 대통령이 뽑은 한국을 빛낸 20인에 포함돼 중앙단상에 앉는 등 탈북민 수십 명이 취임식에 참석한 건 전례 없는 일로 매우 고무적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간부 출신 경제 전문가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리종호 씨는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는 곳에는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그 우리가 자유가 없던 세상에서 살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와닿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고 정말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정말 그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리 씨는 또 반지성주의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지적 역시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상황과도 부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처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담대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무원칙하게 남북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지는 것이 훨씬 평화에 그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또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국어라는 평화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올바른 대응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제3국의 체류 중인 평양 출신 관계자는 10일 BOA에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식 생방송을 보면서 숨막히고 답답한 분위기의 북한과 달리 자유롭게 살아 숨쉬는 듯한 행사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간결하게 강조한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부처럼 저자세로 나아갈 게 아니라 이번에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끈앞으리란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남한이 계속 구걸하듯 뭘 자꾸만 하자고 제의하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러냐며 더 얕잡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원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최근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세 번이나 읽었다며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주며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시대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피부에 닿을 정도로 느껴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가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있었기에 저 또한 그 전체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두 번에 걸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한반도 시점도 그렇고 세계 시점도 보면 되게 불안한 상태고 여러모로 언설튼한 시점인데 이런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 한국 국민들뿐 아니고요. 이제 지난 5년간 앞으로 북한에도 새로운 인권과 자유를 향한 도전이 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한일 방문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을 병행하는 조건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 존엄이 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종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건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 동등하고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그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데 누구는 최고 존엄이 되고 누구는 예, 그 소민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꼭 같이 병행돼서 이번 정부가 대북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일본의 에이코 가와사케 씨 등 탈북 인권운동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개혁 의지가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폐단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전달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판사는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안 씨의 신병 인도에 사실상 반대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급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바란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안 씨가 스페인 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부상 유발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은 존재한다면서 이런 결과에 기초해 재판부는 안 씨가 4개의 혐의로 인해 신병 인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서기관 사무실이 미 검찰과 국무부에 안 씨의 신병 인도 승인 서류를 송부하도록 명령하고 30일 이내 안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신병 인도 전까지 연방 보안관국이 안 씨를 구금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조직원들과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스페인 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가 안 씨를 체포해 연방법원의 신병 인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안 씨의 변호인은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과 범죄 가담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내세우며 신병 인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선 안 씨 등이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대사관 직원 혹은 외교관과 공모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것이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안 씨는 스페인 법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상급 법원이 이번 결정을 유지해야 하며 또 국무장관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안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자신의 최종 결정과 달리 안 씨의 신병 인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52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결정문 상당 부분을 신병 인도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채우면서 이번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과거 북한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의 증언을 인용해 안 씨도 북한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안 씨가 스페인 법정에 선다고 해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북한 외교관 등은 재판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안 씨의 유죄 입증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병 인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미 국무부가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이미 거절한 사실도 결정문에 담으면서 안 씨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는 점을 신병 인도의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은 신병 인도를 막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만나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또 신병 인도가 무산되면 파장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스페인 정부가 안 씨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판단이 나올 경우 외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라고 로젠 블루스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병 인도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로젠 블루스 판사는 과거 판례나 다른 법 조항에 묶여 있는 자신과 같은 연방 치안 판사와 달리 상급 법원은 인도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나는 상급 법원이 안 씨의 불가피한 신병 인도 문제에서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모친 신디 원벼 씨가 북한에 맞서기 위해 안 씨에게 강한 여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고립된 그 나라의 고문과 암살 위협으로부터 그를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법원이 이를 바로잡길 바란다는 뜻을 결정문에 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젠블루스 판사가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은 이미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었습니다.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피하고자 지난해 5월 심리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가까이 고심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당시 안 씨의 심리에 참석했던 이성윤 교수는 지난해 1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건 신기한 일이라면서 5월 심리 당시 로젠블루스 판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변호인들도 지난해 9월 이전에 최종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VOA는 미 국무부에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할 것이냐고 질문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은 1970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은 적의 위협에 대응해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중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육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육군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세출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셸비 의원은 10일 열린 세출이 국방소위원회 총문회에서 미국 육군은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셸비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육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들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저지하고 이란과 북한, 급진적 극단주의 단체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육군은 인력과 준비태세, 현대화와 관련해 일관되고 충분한 투자 덕분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have to say at the outset, I'm concerned by the Army's request. We all are.
셸비 의원은 그러나 육군이 요청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우려스럽다며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육군의 이번 요청은 지난해 확정된 국방 예산보다 더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육군이 적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한 공격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field 4 long-range precision fire systems. The long-range hypersonic weapon, the PRISM precision fire.
워머스 육군 장관은 미국 육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과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해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고기동 트럭 발사 차세대 탄도 미사일인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중거리 능력을 고려한 사거리 확장 포병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병력 구조에 따라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 대대를 한 곳 더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는 1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가 11도, 최고는 23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1도, 최고 23도. 신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0도. 강계도 흐리고 최저 9도, 최고는 19도. 해주는 구름 끼고 최저 12도, 최고 25도. 개성은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8도입니다. 사리원은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4도. 함흥은 흐리고 최저 11도, 최고 20도. 장진도 흐리고 최저 4도, 최고는 14도. 해산도 흐리고 최저 5도, 최고는 16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7도. 청진은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16도. 선봉도 흐리고 최저 8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흐리고 물결은 오전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1.5m. 서해 전 해역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며 하르키우 인근 4개 마을에서 러시아군을 쫓아서 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격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태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승리라고 믿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크리우 장악에 실패한 뒤 최근 목표의 초점을 동부산업지대 신당국인 돈바스에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향후 전쟁 역학상 중요한 돈바스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다른 나머지 우리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쿨레바 장군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주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영토 회복 목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장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보다도 돈바스 지역에서 더 나아가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쿨레바 장군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크고 잘 무장된 러시아군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 DNI가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동부지대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야망과 러시아의 현존 재래식 군사 역량 사이 불일치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물가 오른세와 식량난, 에너지 가격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보다 극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인식할 때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이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예산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해를 차단하고 있어 해당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현재 매우 큰 도전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다른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산 수출품에 의존해왔던 여러 나라들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구호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이 문제는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미국이 함께 이 전쟁을 규탄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생각이 같은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강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당국에 이같이 알리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움직임과 미래에 예상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와 같은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중국의 방역정책은 절실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영돼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지도력의 정당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오늘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무장차량과 벼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 최근 친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연료와 식료품 등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지난 9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국 혼란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9일 저녁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방화 등 행위가 지속되자 폭력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부 집회 과정에서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금지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씨는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조치한 행사에서 인수가 아직 협상이 완전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마무리되려면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해 1월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사용을 영구 중단시킨 조치를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